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 18, 19 이렇게 세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91년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 18, 19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이용걸 목사님 나오셔서 화목의 힘이라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가슴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사이에도 변화가 많은 땅 위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변이시고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 사람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사사로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침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 문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마음에 깊이 받아서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이 귀한 사명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육간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몬타나주 빌링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 캐스터 장군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 가보면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큰 글씨로 벽에다가 화목이 힘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미국 개척 당시에 기마병들이 캐스터 장군이 이끄는 기마병이 그 인디언 원주민들을 내쫓고 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을 했는데 이 빌링스 전투에서 기마병이 한 사람도 살아남질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부상병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백인들 마음속에 인디언을 죽이고 내쫓고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같이 살자. 화목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빌링스에서부터 인디언 보호구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과 카나다 이 곳곳에 인디언 보호구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불화입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또 교회가 불화하고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이 이렇게 싸움이 자주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라마단 이 금식 기간 동안에 모로코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해가 져서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인데 금식하는 동안은 배가 고프니까 싸움하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나가보면은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우고 그래요. 교회 부흥의 비결은 화목하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희 교회가 한 번도 다 다수 가결하거나 당회나 재직해서 다수 가결하거나 소수를 무시하고 교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당회도 보면 지금 시무 장로님이 37명이지만은 다 각자가 교단적 배경이 틀려요. 고향이 다르고 또 그 배운 지식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힘썼더니 결국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다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수를 무시하면서 그냥 다수가결로 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민주주의로 알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신본주의. 다 이렇게 하자 해도 한 사람이 이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건 아닙니다 할 때는 그 한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민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민주주의로 생각해가지고 다수 의견을 채택하고 나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맺어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이제는 사람과 화목을 하라.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린 다 각자가 모였는데 성령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교회들이 할 일은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요 할 수 있거든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화목하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그 문제를 의논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사람을 찾아가거나 누구를 찾아가지 말아요. 해결해달라고 사람을 찾아가거나 친구를 찾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대부분의 갈등이나 그 싸움이 기도의 부족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왜 마음들이 상했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 야곱이 형 에서와 20년간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어요. 불화했어요. 서로 원수시했어요.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소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형 에서였어요. 정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에서는 20년간 그 잃어버린 축복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원수 갚으려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지금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대항해 나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 어떡하겠어요? 야곱 어떡하겠어요? 그는 야복 강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곱 간사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형을 만나고 뭐라고 그래요? 형한테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고 어른들 얘기했죠. 가척 만나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싸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일곱 번 절을 했어요. 일곱 번 절은 부모에게만 하는 절이 일곱 번이에요. 이제부터는 형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해결은 뭐냐? 내가 먼저 변해야 돼. 자꾸 우리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절대 상대 변화 못 시킵니다. 제가 이 가정 불화들 가만히 보면요. 교인들, 뭐 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예요. 그걸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래.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아내는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는데 절대 변하지 않아요. 못 변해요. 변화되는 방법은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변하면 돼. 제가 저 산호세 샌디오건가요? 그 지역에 연합집회를 인도했는데 한 중간에 앉은 한 50대 되는 여자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끝마다 자꾸 양사변을 보고 뒤를 돌아봐요.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자꾸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면 부담스러워요. 자꾸 돌아보고 그래요. 자매님, 뭘 자꾸 봐요? 아, 그러고 싶어도 그럼 또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 안 나와요. 이 부흥의 인도하고 교인 붙여주고 와야지 한 사람이 떨어뜨리고 오면 돼요. 저는 그 한국에서 온 부흥사들요, 가능한 한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말이 함부로 해. 막 그냥 함부로 말을 해. 제가 그 어느 교회를 세 번 갔는데 네 번째 초청을 해요. 그게 왜 자꾸 날 초청해? 안 간다 그래도 자기는 겁이 난대요. 한국에서 오신 그 교인이 한 60명밖에 안 돼, 60, 70명. 성가대가 12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의사 부인이 그 교회를 다 살림하다시피 이렇게 다 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부흥 강사가 그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저 옆에 내는 뭘 저렇게 쳐먹고 살이 땡땡 쪘나 그랬어. 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냥 그날부터 안 나오는데 자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가정을 데리고 안 나온대. 그래서 겁이 난다는 거예요.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그냥 막 설교하다가 손가락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도 눈치 못 채고 자꾸 뒤돌아보거든. 그래서 끝나자마자 저 인사하러 안 가고 그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님, 오늘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설교 시간마다 자꾸 뒤돌아보고 양쪽을 보십니까?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같이 말씀하는 사람 나 처음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이거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왔는가? 그거 확인하느라고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합니다. 언제나 가정에 불화가 있고 교회가 불화가 있을 때요.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나도 이제는 이 은퇴를 해야 되는 이런 순간에 와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해요. 절대 교회는 싸우면 안 되고 싸우는 것을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귀한 헌금을 가지고 이 세상 싸우는 데 쓰면요, 하나님이 절대 축복 안 해요. 차라리 지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양보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기도하고 맡기고 내가 지고 내가 양보하는 거기가 바로 화목이 있어요. 그것이 힘이에요. 화목이 가정에도 힘이고 교회도 힘이고 부흥성장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종이 되면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한 영혼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때 유월절 양이 25만 마리가 잡혔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든지 그 소리가 진동했다 그래.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했지만은 결국 4일이 지나자마자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 어디 갔어요? 병 고친 사람 어디들 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베세다 들판에서 먹이고 그랬는데 다 어디 갔어요? 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멸시받아도 자기는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흔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 가끔. 왜? 멸시를 받기 때문에. 참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상처를 주면 안 돼. 아멘입니까? 참 교회 안에서요, 이 말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이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대부분이요, 누가 뭐래도 자기 생각에 내가 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무슨 얘기만 들어도 상처를 받아요. 왜? 내가 네보다 나은데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했냐고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보고는 가는데 이 이민교회는 예배 보고 나서 그냥 친교를 해요. 친교하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이렇게 한국 갔다 와서 옷을 이렇게 잘 입고 와가지고는 나 이거 100만원 주고 샀어 막 이래. 그러면 야 참 정말 잘 어울린다. 그건 너무너무 멋있다. 야 정말 좋은데.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이고 옷이 비싸도 옷걸이가 좋지 않아. 뭐 이러면서 그냥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신방을 해서 안 나온 사람을 억지로 말이야 그냥 막 간곡하게 여기 목사님들 몇 분 계시지만 억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나오면서 막 미안한 마음이 있어. 응? 그래갖고 막 사람 보기도 미안한데 첫 번 저기 들어올 때 안내 보는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어서 와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무슨 바람이 일어나서 나왔나? 아 이러면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아이고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제자들이 가장 주님과 함께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인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걸 알았어. 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성장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좋은 비유를 말했어. 종이 밭에 나가서 종일 일하고 돌아와. 그러면 종아 너 얼마나 수고했냐?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 이제 너 밥을 해. 종일 일한 종이 밥을 해요. 그러면 종아 같이 먹자.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 너 내가 먹을 동안에 여기 서서 수종 들어. 참 기분 나쁘지 힘들지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서는 그 다음에 고맙다. 네가 수고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 그럴 주인이 어디 있냐? 그저 종은 다 수고한 후에 하나도 인정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지만은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응? 왜 우리가 교회 일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왜 우리가 교회 일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요? 한순간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아니 옛날에 그렇게 섬기고 그러더니 왜 그래요? 놀래는 사람 많죠.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만 나왔다가 집으로 간 사람 시험 안 들어. 꼭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 왜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 종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누가요? 그냥 무시하면 어때요? 죄인 취급받으면 어때요? 원래부터 죄인인데. 원래부터 죄인인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죄인 취급하면 어때요? 의로우신 주님, 죄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일부러 죄인 되었는데 원래부터 죄인인 우리가 죄인 한번 취급받는다고 그 낙심된 일이 있어요. 제가 30년을 이렇게 한교에서 목회하다 보면요. 별 사람 다 만났어요. 이 한국 교회들은요, 저희들 미국 교회도 한 5년 빌려 예배드렸는데 미국 목사님은 신방 안 해요. 언제 하느냐? 저 뒤에 서서 인사하면서 신방 다 해. 잘 있었냐? 남편 지금 뭐 사업 잘 되냐? 전부 제가 보면 쭉 길을 줄을 서서요. 자기들끼리도 서서 얘기하면서 또 목사님 앞에 차려오면 악수하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제대로 서 있다가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사람에게 악수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싹 나가더라고요, 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에게는 악수하고 얼굴은 거기다 맞춰서 안녕히 가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눈이라도 마주쳐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악수한 사람은 좀 가난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야채 가게에서 일하는 정말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그 뒤로 가는 사람은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한 달쯤 지나서 소문이 나기를 목사는 돈만 있는 사람에게만 좋아한다. 나는 눈도 안 맞추더라. 교회 안 나와. 아이고, 난 그러질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사과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하여튼 뭐 별 사람 다 많아요. 성지순례 가서 한 40여 명이 가서 돌아가면서 식사 때 기도를 한 사람씩 부탁했는데 난 누구 시키고 안 시키는지도 잘 몰라. 그 순간마다 그냥 장로님 기도하세요, 뭐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랬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시켰대. 어떤 사람도 기도 시킨다고 또 안 나오는 사람 있지만 이 사람도 기도 안 시켰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요, 그냥 기분대로 한다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종이 되셨는데, 위대한 사도 바울도 스스로 종이 되었는데 나도 종이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어야 돼. 제가 강도사에서 이 목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 노회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데 그 이 면접하는 목사가 이 강도사 죽을 준비가 됐나 그래. 난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살 준비는 됐어도 죽을 준비가 안 됐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쭉 지나보면요 제일 교만할 때가 목사 고시를 볼 때가 제일 교만한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할 수도 없고 죽을 준비는 안 됐고 이 노회 고시는요 필기 고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면접이 중요해. 이거 젊은 사람이 이거 좀 교만하다면 떨어뜨려 버려요. 미국은 안 그랬지만 한국은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지금 죽을 준비는 안 됐는데 죽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사 잘 들으라. 당신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 문제 장로, 문제 권사란 말 절대 하지 마. 문제는 당신이야. 당신 때문에 당회가 어려움 당하고 당신 때문에 재직이 어렵답지 교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알았냐? 그래. 예, 알았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교회가 살아. 아, 명언이에요, 명언. 그래서 난 늘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두고 그걸 기억해요. 내가 죽자. 어차피 난 죽었던 사람인데 내가 죽으니까요 다 살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 상대가 사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걷게 해요. 교회 안에서요 자존심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난리 나는 줄 알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오래전도 아니죠, 한 10여 년 됐나요? 이 10여 년도 안 됐구나. 초청을 받고 한국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분도 날 모르고 나도 그분을 몰랐어요. 이 공항에 나오는데 영접하러 이제 나온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다시 또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환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을 때 제가 딱 가운데 섰더니 키 작은 목사님인데 딱 요만한 종이로 이용골 목사님 환영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봤어요. 그래서 보고 제가 목사님 이용골 목사입니다 했더니 억 놀래 날 보고 억 그래 이상하다. 그 다음은 이 사람은 이분은 말이 없어요. 자동차에 앉아도 다 보통 같으면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환영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막 꽃다발도 주고 뭐 이런데 아 이건 아무도 안 나오고 목사님 혼자 나와서는 억 하고는 그 다음엔 아무 말씀도 안 해. 그래서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있었는데 하여튼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더니 마지막 저녁 끝나고 나서 제 두 손을 꼭 잡고 90도 각도로 절을 하면서 목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오해 많이 하셨죠. 나는 목사님을 공항에서 본 이후 마음 접었다는 게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 정했대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7년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첫날 와서 그 첫 번 어제 저녁식으로 설교하러 나와가지고는 여기 수석 장로 일어나 그랬더래요. 그 장로가 일어났더니 나와 나오더니 그 다음 내려가서 오른쪽 뺨을 딱 때리더래요. 이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왼쪽도 돌려대야지.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야 이게 죽이 맞는데 때리니까 왜 때려? 이렇게 나왔어. 그 수석 장로 일어나 나와 때리고 왜 때려? 싸움이 벌어졌어. 예배 도중에 장로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가 한국엔요 이 수석 장로라 이 수석이라는 자체가 난 틀렸다고 봐라. 선임이지 무슨 수석이에요. 그래서 대단해요 한국 교회는요 이 선임 장로가. 그 순간에 집회가 끝났어. 그러면서 아예 당에서 붕회하지 말자 결의해버렸어. 7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집회를 하자고 요구 많이 했겠어요. 근데도 당회가 이제 붕회할 필요 없다. 강사들을 다 엉터리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결정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이 수소문해서 저를 소개받았어. 그래서 제가 집회한 그 CD를 다 들었어. 아주 막 심하게 들었어. 뭐 나와 그런 소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 됐다. 그래도 이 교회에서는 안 해도 다른 교회에서 또 할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수소문해서 두 교회 설교한 거를 비교를 했어요. 다 들었는데 뭐 나오라 들어오라 그런 말이 없어. 됐다 싶어서 당에다가 제출했어. 이용골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합시다. 아 우리가 결의했는데 왜 그럽니까? 예 이번에 만일 오신 강사가 또 그런 일 하면 난 교회 사표 내겠습니다. 당에다 사표를 내걸었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계시지만 부흥회 안 하면 안 했지 뭐 자기 사표까지 걸면서 초청할 거 있겠어요?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만약에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또 장로 나오라고 때리고 그러면 난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 당회가 원치 않는 걸 했기 때문에 장로님 한 사람도 안 나왔어. 큰 교회예요. 안 나왔어. 그런데 공항에서 나를 딱 보는 순간에 7년 전에 오신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더래. 그래서 자기가 공항에서 순간에 난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안 하면 내일 아침에 하겠지. 그렇게 해서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자존심,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종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내가 종이 돼야 돼. 1954년 한국과 인도 차이나 문제로 이 강대국 총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중국의 주울래가 좀 더 일찍이 와서 다른 수상들하고 얘기할 때 미국의 델레스 국무장관이 뒤늦게 들어왔어요. 그럴 때 이 주울래가 델레스 국무장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다고 인사하다가 이 델레스는 반공주의자니까 너 같은 공산주의자하고는 악수 안 한다고 상대가 악수하자 할 때 손을 뒤로 돌려버렸어요. 몇 사람 그 수상들이 있는 데서 이 주울래가 아주 무안을 당했어. 안 그렇겠어요? 그러고서 주울래가 20년간 중국을 다스리는 동안 미국과 중국은 단절됐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베트남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 경제가 그냥 기우뚱하는 계기가 됐어요. 오늘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울래의 그 이 겸손하게 호의를 내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델레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져야 돼.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고향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람이 모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된 비결이 뭐예요? 예수 닮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닮기를 원하니까 결국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돼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향이 달라요. 또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교단적 배경이 달라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다 모였어요. 정말 총망라해서 다 모였어요. 우리가 화목하는 것은 예수 닮아가야 돼. 사람 닮지 말고 예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칠레와 아르헨티나 경계를 제일 많이 하고 나라예요. 이 경계선이 길기 때문에 자주 국내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안데스 산맥 정상에 가보면요, 예수 동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안데스 산맥에 예수 동상 보기 위해서 두 번이나 갔댔어요. 두 번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금년 봄에 세 번째 가서 그 안데스 산맥 정상에 가서 예수 동상을 보고 왔어요. 두 나라가 1899년에 서로 전쟁 일보 직전에 있을 때 두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그걸 여론화돼가지고 결국 정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서로 대치했던 무기를 녹여서 그 가운데 이쪽도 안데 산맥이 정상이고 아르헨티나도 정상이 그 정상에다가 예수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보면서 화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국경에서 이렇게 뭔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 동상 보면서 전쟁을 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 깊은 장소예요. 목사님들 한번 가봐야 돼. 그게 뭐 안데스 산맥 거 이렇게 높은데 갔다가요. 거길 가려면 거기는 보통 그 눈이 쌓여가지고 못 가요. 근데 이번 세 번째 내가 시도를 해가지고 가서 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미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 앉아서 다 내 얘기 듣고 다 알잖아요. 나는 세 번이나 시도하고 안데스 산맥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거기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다시 6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가야 그 동상이 있는 거예요. 하루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난 거기서요 그 동상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북도 정말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 교회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항상 예수 닮기 원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어지고 새로워지고 화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유대인 600만을 죽였어요. 저는 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봤어요. 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요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그 가스실도 다 있어요. 너무너무 잔인. 그거 구경하고 나오면요, 그냥 막 이 독일 사람 보면 말이야, 막 그냥 울분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스라엘 방문하거나 그 학살 박물관이든지 또는 미국 곳곳에 있는 홀로코스트를 가보면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그게 다 보존되어 있어요. 저는요, 참 그 독일이 못된 사람들이다, 그런 걸 제가 느꼈는데, 이 학살의 원흉인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원흉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히만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할 때에 그 법정 앞에서 꼴란지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600만 유대인을 죽인 원흉을 석방하라고 혼자 데모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유대인 원흉을 석방하라. 기자가 물어서 왜 당신이 유대인으로 그런 일 하냐 하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자꾸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 그 참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아이만을 죽인다고 죽은 600만이 살아나냐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주 감동이 오는 얘기더라고요. 보세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지금껏 보복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가니까 이 담을 쳤어요. 담이 얼마나 높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감옥 안에 사는 것 같아요. 이 담을 치고 살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사랑이 식어질 거다,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요, 저도 지금 여기 32년을 살잖아요. 뚜렷한 한 가지는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말은 마지막 숨을 쉰다 그런 말이에요. 임종환자 봤죠? 마지막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지구의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임종환자들 보면요, 야, 그 마지막 숨을 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는 사람도 힘들어. 그다가 그 다음에 그냥 싹 세상을 떠나잖아요. 지금 이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온 이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다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돼. 아멘입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원수 갚을 하지 말고, 보복을 하지 말고, 서로 다시 회복해야 돼.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요, 베트남은 7대 1이에요. 여자 7명이고 남자 1명이에요. 남자가 없어요. 다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가서 들으니까요, 선교사님한테 한국 군인들이요 너무 잔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한국 파병했잖아요. 파병한 군인들이 가서 월남 사람들 너무 잔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한테 그래, 한국은 월남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남자를 죽였고, 그 다음에 그 월남 전쟁 때문에 그 많은 물자를 가져가서 한국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한국은 월남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더라. 나 그건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현장을 보니까 알아요. 월남 여자들에겐요 한국 사람이 원수예요. 미국 사람 원수예요. 왜? 남편과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 만나서 물었어요. 한국 사람 입지 않냐? 아니래. 과거를 다 잊었어.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요. 동남아서 제일 중국 다음에 지금 발전해요. 가보세요. 베트남이 놀랍게 부흥합니다. 그 여자들이요. 그 원수 같은 미국, 원수 같은 한국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직도 주저앉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지금 굉장한 성장이 있어요. 로널드 레건은 그의 삶의 철학이 뭐냐면 다시 시작하자. Let's start again. Let's start again. 다시 시작하자. 오늘 아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해프타임. 다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해요. 성도답게 살아요. 예? 여러분 정말 부부간에도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 가서 여러분 사과해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요. 한번 자녀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그 꼬마들 말이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지? 막 나옵니다. 아빠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지? 막 나와요. 그거 다 해결해야 돼요. 그것들을 뭐 할까 싶지만요. 다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 어른 되면 보자. 그리고 애들이 자라요, 지금. 그 버지니아 택에서 그 공과대학에서 일어난 미스터 조 있죠? 걔가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 분화가 마음속에 자란 거예요. 정신과 의사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어렸을 때 애들이 상처받으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속에서 자란대요. 성장했다가 어른이 되면 두 가지 현상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살로 나타나고 하나는 폭력으로 나타난대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미시간에 부흥회 갔잖아요. 바로 이웃에 살았던 사람이 집사님이 저를 운전해 주면서 얘기해요. 그 아버지는 장애인이래요. 다리가 좀 불편하대요. 어머니 괴물이래요. 그 얘기만 들어도 벌써 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장애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으로 품었겠어요? 계모가 사랑으로 아들을 대했겠어요? 그것이 다 성장한 거예요. 꼭 집에 가서요. 다시 시작해야 돼. 아들아, 절대 집을 떠나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초등학생, 뭐 중학생이라도 앉혀놓고 아들아, 내가 잘못한 거 있지? 아빠가 막 나와요. 그래, 용서해달라. 우리 이렇게 앞으로는 행복하게 지내자.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앉아있는데요. 해결해야 돼요. 요즘 노인들, 노년에 가서요. 황혼이혼이라는 거 많잖아요. 여자들은 혼자 살 수 있지만 남자는 혼자 못 살아요. 예? 아유, 혼자 사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해. 여자들은 그래도 가도 다 환영해요. 아들 집 가도 환영하고 딸 집 가도 환영해요. 남자들은요 환영 못 받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이제는 아내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좋을 때 화목해요. 괜히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왔다가 또 이렇게 두 번째 이 교회 와서 보는데 정말 교회가 뭔가 이렇게 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교회 부흥은요 다른 데 없어요. 거저 화목하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정말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도 불화가 많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 마음에 잘못된 거,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지 이 아침 자아가 다 깨어지고 우리 주님이 친히 죄인 취급받으시고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서도 내가 살려고 하다가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내가 손해보고 네가 이익을 보라, 이것이 복음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로 찾아가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남들이 정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나 혹은 개인이나 교회가 어려울 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 다시 새롭게 사랑으로 화목으로 상대를 더 인정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남은 때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